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성호를 높여드립니다. 주의 전전에 불러주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을 복되게 하시고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능력이 되고 열매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사람은요, 빵을 먹고 산다.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뿜고, 그리고 물과 음식을 먹고 또 배설하며 자고 깨며 그러면서 육체가 삽니다. 근데 우리가 육체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 안에는 우리의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 정신 세계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영을 갖고 있어요. 우리 사람은 영물이라고 그럽니다. 그 영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얘기해요.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는 영은 그냥 사탄에게 이끌려서 죄의 종노릇하는 그러한 영이니까 우리가 그거를 그냥 죽은 영 같은 거예요. 자기의 그 인간이 가진 영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지요. 그냥 이끌려만 다니는 거니까.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그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이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친히 생기를 공급하심이 계속 공급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그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아담의 코끝에 생기를 부어 넣으셔서 산 영이 되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은 살리시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살리시면 산 영이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면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영으로서 하나님과 교통함이 다시 회복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탄의 그 모든 영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며 거기에 종노릇하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우리에게 전환되었나?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그냥 죽음이 찾아왔고 멸망이 찾아왔고 하나님의 그 영과 교통함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계속 공급됨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영,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그리고 육체는 그냥 태어났으나 이제부터 죽어가는 것 같은 그러한 우리들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신세계에서 계속 정욕과 욕심과 여러 가지 자기의 그러한 사고, 자기 헤아림, 자기의 감정, 그것에 그 시달림을 받고요. 욕심에 이끌려서, 정욕에 이끌려서 우리는 계속 범죄하고 자고함으로 하나님 앞에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모든 것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이냐?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종으로서, 마귀 자식으로서 계속적으로 그 죄의 열매를 자기 스스로 먹고 남에게도 먹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근심이고 걱정이고 불안이고 그리고 슬픔이고 외로움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의 환난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괴로움이 족하고 수고함과 슬픔뿐이요. 그리고 헛되고 헛되도다 하는 말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겨진 인간이 먹는 죄의 열매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회복된다는 것은 이제 그 죄의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성령의 기운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공급을 받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어서 살려주시는 대로 산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짐을 벗은 것입니다. 내가 사는 애씀과 노력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의 그 살리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 새 피조물 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럼 우리들의 지금의 삶은 어떻게 사냐? 바울이 얘기한 대로 정말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것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되고 있는지.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써 있는 건 아는데 우리가 그걸 다 암송하고 있고 그거를 찬양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로 삶에서 그삶 속에서 그것이 체험되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지 하는 건 다르잖아요.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으로 영접하고 세례도 받았는데 교회 생활을 계속하는데 성령의 기쁨이 없고 그 샘솟는 생수 같은 그 기쁨이 없고 매일매일 살리우심을 받으면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없고 뭔가 그냥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이 몇 년이 지나도 하나도 자란 것 같지 않고 몇 년이 지나도 하나도 변화된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면은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요. 말씀이 능력 없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니고 성령님이 오늘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대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우리한테는 그것이 안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우리의 믿음 문제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그리고 두 마음을 갖고 흔들리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을 갖고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떠한 것도 받을 수가 없다. 받을 생각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된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라라고 합니다. 우리의 이성은 그렇게 안 여겨져요. 우리의 이성이라는 거는 벌써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잣대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해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내가 이렇게 이성적으로 헤아려지는 그 범주 안에서 우리는 받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믿을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그렇게 여겨지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에게 속아서 믿어서는 안 될 것도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것도 잘 믿습니다. 소문도 믿고요. 남이 속이는 것도 믿고 자기 감정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어요. 내 말과 내 판단을 믿는 사람은 정말 나중에 쥐구멍에 있어도 들어갈 수 없는 쥐구멍 찾는 그러한 실수들을 많이 알게 됩니다. 정말 그때는 그것이 진실인 줄 알았고 진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비추심을 받을수록 우리가 내가 생각했던 것이 진짜가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될 때 우리는 막 그때 핏대를 세우고 다른 사람한테 내 주장을 하고 내 고집을 하며 나를 옳다라고 했던 것들 정말 변명할 수도 없게 부끄러운 그러한 과거들 우리들 많이 알지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요. 사람은 그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거는 그 아담의 자손으로서의 사람으로서 진리를 알 수 없고 내 생각을 옳다 그러고 내 감정에 이끌려 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치심을 옳다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선포하신 것을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고 인정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요. 애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착하고 그 마음이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굉장히 좋은 마음, 선하고 착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럴 수가 있어? 나는 그런 마음 아닌데 내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과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에게 침을 뱉고 나를 조소하며 나를 업수 여기며 나를 짓밟는 사람 아니 내게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 카인과 아벨의 사건을 알지요? 아벨이 카인에게 해치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벨과 아벨의 제물이 하나님에게 받아지고 내 것이 받아지지 않았을 때 카인은 아벨을 시기하고 그리고 아벨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도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받는 그 악망과 그 칭찬,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기사, 교훈, 가르치심,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숨겨 있는지는 우리도 잘 몰라요. 내 마음에는 참 깨끗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만 있고 진실한 것만 있는 것 같아서 나는 거짓말 안 해. 나는 정말 교만하지 않아. 나는 미선녀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러난 우리들의 모습은 좀 반대지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자고하고 있고 자긍하며 자기를 자랑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며 자기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다 자기 사랑하는 것, 그것도 이기적인 사랑. 항상 남하고 비교 경쟁하고 남을 끌어내리려는 그러한 사랑,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야, 하나님의 사랑은 그 십자가에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핑크빛 무드를 생각을 하고요. 서로 어떤 감정적인 뜨거움, 열정, 그런 그 불타는 거 아니면 빠지는 거 그런 거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 된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수 삼는 그러한 쓸모없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것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어떻게 오셨나? 하나님과 동등대치하심을 그렇게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 가운데 오셨다. 그것이 얼마만큼의 낮아지심인지 우린 사실 상상도 못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내가 이렇게 대접받지 못해도 화를 냅니다. 그리고 상해요. 자격지심 있고 그리고 굉장한 그 분노를 갖고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접할 수가 있어? 그것은 우리가 내가 어느 정도 이러한 대접을 받을 만한 것이 마땅하다. 내가 이렇게 받아야 된다. 난 이만큼 받고 싶다 하는 그러한 그 잣대와 그러한 바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요, 영광 중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는 거를 스스로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비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의 형체로 그 사람들 가운데 온 거예요. 어떤 사람들? 자기 백성이지만 받아주지 않고 내가 사랑하지만 나를 원수 삼고 대적하고 나는 그를 위하지만 그들은 나를 위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없애여기고 나를 이용만 하려고 그러고 나를 짓밟고 그걸 다 아시면서 오셨지요. 그들 가운데 오셨어요. 오히려 그들의 손에 버림받고 못 박혀 죽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그들의 그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받아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랑은 희생이 따른다라고 합니다. 그거를 제3자가 보면 희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것을 하나님은 희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사랑이라고 얘기하세요. 그게 내 사랑이다. 그게 내 마음이다. 너희들을 살리고 싶은 내 마음이다. 너희들이 죽지 않기 원하고 멸망하지 않기 원하는 내 마음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고 싶은 선물하고 싶은 그 선물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안에 있는 본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본성이 선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것이 사랑이시고 선하십니다. 자비하세요. 근데 우리들은 가진 자체가 이기적인 그리고 자고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떠난 죄를 가졌기 때문에, 육을 가졌기 때문에 우린 그냥 육의 속성대로 갖고 태어난 그 죄의 본질, 하나님 앞에 높아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영광을 구하고 내 길을 가려고 하는 그것에서 우리는 떠나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거기에서 사는 모든 행위, 거기에서 생각하고 거기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죄예요. 믿음에서 떠난 것은 죄라. 근데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삶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그 자체가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안짓고 살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세요? 그 본성 자체를 해결해 주셔야 됐습니다. 죄의 씨 자체, 뿌리 자체를 없애 주셔야 됐어요. 그냥 가지치기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죄의 열매 하나둘 없애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 하나하나 용서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를 죄에서 육에서 이렇게 옮겨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온몸에 암이 전이가 돼 있는데요. 거기에서 한두 개 암세포를 없앴다 그래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몸 자체를 다 암덩이를 제거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 그냥 죽는 것밖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놔둬도 좋고 수술을 해도 좋고 뭘 해도 그냥 죽는 거예요. 정말 절대 절망,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떡하셨나요? 그 모든 인생, 그냥 죽어가고 그냥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인생에 그 암덩이 자체 모든 거를 다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죽으심에 모든 인류를 다 같이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혼돈하고 어둡고 컴컴해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겨진 것처럼 이제 절대 절망이고 소망이 없는 그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같이 장사됐습니다. 이제 없어졌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다. 누구든지 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구원이라는 거는 죄사함뿐만 아니라 거듭남입니다. 옛것은 지나갔다. 옛것에 그 아담의 자손으로서 태어나서 절대 절망적인 그 죄의 종으로서 살 수밖에 없어. 이제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다 이제 죽여주시고 장사시킴으로써 우리에게서 이렇게 옮겨 떼어주신 겁니다. 성경에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큰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나타났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원수를 삼고 그리고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쳐서 쓸모없고 그냥 연약한 그 인생을 위해서 죽는 사람 없다. 근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의 죄값을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대신 벌받고 대신 죽게끔 하신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답니다. 그 사랑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가 어떤 것인지. 많이 용서받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 많이 사랑한다 그랬는데요. 죄가 큰 것에 또 은혜가 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사랑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펼쳐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 그 증거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증거도 사랑으로 나타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의 증거도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은 결국 무슨 얘기냐? 우리 안에 하나님 안 계시다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이루는 것이요. 사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기도 하고 권세기도 하고 그리고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셨으니까, 그렇게 사랑해 주셨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목숨을 버려 사랑함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대상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단 한 번도 그친 일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죄가 커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나서, 뭐가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일이에요. 나를 비춰보면은 나는 사랑 못하는 사람 많아요. 사랑 못할 때도 많고. 아니,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하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 불가능합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아주 죽기까지 사랑하리이다 하고 너만 사랑해 해도 우린 그 마음이 지켜지지 않는 게 우리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지요.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예수님 따라서 다니면서 그는 많은 예수님의 교훈을 가르치심을 들었고 기적기사를 보면서 그 예수님 따른 거를 정말 내가 영생 여기 있으니 어디 가리까? 나는 다른 사람이 다 버려도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기까지 따라오리다 했지만 그게 하룻밤 가지도 않았지요. 우리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이 다 흩어진 것, 제자들이 다 흩어진 사건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깨어서 같이 기도할 수도 없었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한 우리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길 원하지만 우리 마음 자체를,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고백 자체를 우리가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네가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면은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을 부인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그거를 세 번이나 부인하고, 아니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사랑한다,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고백한 그 입술로, 그 마음으로 그냥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해버린 거예요. 베드로는 아마 자기가 그렇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요, 어떠한 상황에 부닥쳤을 때 내가 어떠한 반응을 일으킬까를 우리 미리 모르는 거참 많아요. 너무 극한 상황이 되면 사람이 돌아버립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내가 돌아버릴 거라고 미리 알지 않잖아요. 저는 이제 제가 몸이 계속 이렇게 통증이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하루 이틀 다니고 이렇게 해서 계속 시달림 속에 있을 때 사람의 정신 상태가 정말 뭔가 튀쳐나가고 싶고 이것이 막 짜증스러워지고 이것이 너무 힘들다. 시달린다는 피곤하다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 지켜지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마르지 않고 매일매일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그것이 너무나 기이하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하냐면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뭐가 오나 나무들은 다 그 밖에서 오는 것들을 다 뭔가 시달림으로 받을 것 같아요. 다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익으로 삼아서 살리는 자라게 하는 그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나무는 그거에 지지 않고 삽니다. 그러나 느낌은 다 그게 힘들고 시달림으로 올 것 같아요. 비가 오고 뭐 하면은 나무가 오그라들기도 하고 추우면 다 이렇게 오그라들기도 하고 또 겨울을 지내야 되는 그러한 나무들은 두꺼운 나무 껍질을 통해서 이렇게 보호하도록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이렇게 대응책이 있지요. 그렇지만 결국은 그 안에 그것보다 더 강한 그것을 오히려 선으로 이루게 하는 그러한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심이 있기 때문에 꽃들이 나무들이 살잖아요. 그것처럼 내 육체를 통해서 내 삶에서 오는 여러 가지들이 내게 힘든 거 어려운 걸로 계속적으로 온다 할지라도 그걸로 반응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로 하여금 자라게 하고 또 그 성숙하게 하고 그것을 다 유익 삼아서 오히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살리심에 대한 확신이 매일매일 더 자라게 해주시는 것. 그걸 이렇게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도 저에게 비야 오지 말아라, 햇볕아 찌지 말아라, 바람아 불지 말아라, 눈아 오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를 다 느끼지 않고 그냥 아니라고 아무것도 오지 말아라 하는 그거는 뭐예요? 죽음의 세계다라고. 비가 와도 우리는 사는 거고 눈이 와도 사는 거고 햇볕이 쬐어도 사는 거고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안에는 살리시는 분의 살리우심이 있어서 그 상황을 오히려 더 유익하게 하시는 역사심이 있어서 머리카락 하나 해하지 아니하고 그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기운으로 사는 그 삶이 우리들의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입니다. 그것이 실제 삶인 거예요. 꽃과 나무들이 지금 실제로 생명이 있어서 살고 있듯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아 피곤해 아 힘들어의 삶이 아니라 살리우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히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바라며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께 감사하며 아니 그분의 사랑을 누리는 삶이에요. 65억의 인생이 지금 한 지구 위에서 산다고 합니다. 같은 인생끼리도 우리는 몇 사람이나 기억해요. 이기적인 우리는 나하고 연결된 몇 사람도 기억하며 사랑하며 살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나 자신을 계속 사랑하고 내 자신의 어떠한 그 존재 가치와 나의 삶의 의미를 늘 소중하게 정말 자존감을 갖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이 나가 나를 사랑하는 자체도 어려워요. 안 돼요. 그런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 눈동자 안에 넣으시고 그 몸 안에 부르시사 나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살피시고 그리고 나를 후대하시며 나를 전 세계보다 귀히 여기시고 나의 사랑하는 자야라고 불러주시고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에, 우리의 삶에 모든 것에 보장이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그것을 지금 이 시간에도 받고 있다. 그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계시다. 그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계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셨고 하나님의 대접받는 거 그거 다 버리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는 자로 계시고 우리를 이끄는 자로 계시고 우리를 돕는 자로 계시고 우리를 가르치는 자로 계시고 우리의 친구로 우리의 생명의 길로 와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고요. 절대 절망이었던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고 우리가 죄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고 세상에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쫓아서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늘 사랑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여 내 말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라는 그 말씀은 즉 내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짐이 되거나 어떠한 채찍으로 우리에게 아픔이나 무거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칼 같아서 모든 영과 혼을 가르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숨겨진 부분들 다 쪼개가지고 다 드러나게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죄밖에 없고 선한 거 하나도 없고 성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냐? 우리를 죽지 않게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병을 고치려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상함을 고치고 우리의 치우침을 고치고 우리의 그 방황을 그치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 뿐만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고 이제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다시는 피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매일 생기를 공급받으며 매일 보장받으며 매일 동행하심을 즐기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임재 안에서 우리가 늘 고아처럼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며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와 계신 거예요. 뭘 통해서?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가 하나의 그 심볼이나 어떠한 장식이 아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고 우리 삶의 실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능력 그리고 삶의 실체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기 원하는 거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안에 우리가 정말 담겨져서 그 사랑에 취해서 그 사랑에 넘쳐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요. 아니 우리가 알수록 맛볼수록 더욱더 좋은 더욱더 불어나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져서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이요. 그리고 그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들이 만약 내 사랑 안에 거하면은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서로 용서하는 그것이라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즉 우리의 삶은 사랑할 수 있게 된다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모든 인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게 된다. 우리는 그 말을 이제 들으면 큰일인 거야.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안 되는데, 어떡하나. 어떡하나가 우리의 불신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데 왜 우리가 어떡하나 해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하세요 하고 나를 내어드리면 되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해주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합니다를 고백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해준다는데, 우리는 앞에 부분만 믿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해주신다, 하게 하신다를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를 믿으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게 하신다도 믿어야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원하지 않는 일들을 겪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떡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쉽습니다. 병을 고쳐달랬는데 안 고쳐줬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다. 저잘 아는 그 집사님이 어머니가 위독하게 돼서 하나님한테 막 간절히 매달린 거예요.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돌아가셨어요. 하나님한테 시험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셔.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분노가 이렇게 망 깊이 있어요. 굉장히 착한 분이고 선한 분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의 편이 되어 주신다를 절대로 안 믿으려고 그럽니다. 아주 굳게 굳게 안 믿으려 그래요. 왜? 우리 엄마를 죽게 했다요. 그 집사님 보고, 그 어머니가 우리 집사님의 어머니 되기 전에 그 집사님의 어머니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모든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단한번 죽는 것과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이 있는 것, 그건 정해진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살려달라, 죽여달라, 그거를 하나님이 지시받으시고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그 어머니가 예수 믿고 그리고 하나님 품에 안겼다면, 그 어머니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지금 이 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딸의 어머니 조금 살려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그거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가 영원토록 그 지옥 권세 속에서 멸망 속에 있지 아니하도록 그 어머니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그 몸으로 대신 죗값으로 그 벌을 받아주신 것이 사실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에서 나타나 있는 거예요. 나 취직시켜주고, 나한테 애기 낳게 해주고, 나한테 좋은 남편 주고, 우리에게 집 주고, 그런 어떤 나의 요구를 들어준 것에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놓으면은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내 원하는 대로 들어지면 하나님이 사랑이고요. 내 원하는 대로 들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금세 의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한테 잘했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를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죄가 있던 우리의 어떤 연약함이 있던 우리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 율법적으로서 경건주의자로서 또 그 바리새인으로서 자타가 공인하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요. 그리고 그 의의 행위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영적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사야 53장이 있고요. 많은 예언들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고 있었고 바울도 그런 거 다 알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내 눈앞에 누군가가 나타났을 때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모든 인류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땐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것 같지 않은 거잖아요. 하나님도 저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을 것. 아니, 나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실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실 수 없을 거예요. 우리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또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시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누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물론 다른 사람들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놓고 저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들은 불교 신자니까. 저 사람들은 모슬렘이니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죄를 졌으니까.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아. 그렇게 말해요. 우리 세상의 말에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사랑한 사랑에서도 변함없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물론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한 건 아닙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인이라 되었어도 사랑을 그대로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사랑은 변함없기 때문에. 그분은 삐죽빼죽 하시는 분 아닙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 아니에요. 일향 미쁘신 분. 우리는 미쁘지 못하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도 그분은 일향 미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언제든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편들어주고 그분이 의로 인쳐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보고 내가 너의 죄를 사했노라 하시면 그 누가 뭐라든지 우리는 사함을 받은 거요. 의로 인침을 받은 거요.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니까. 나라에서 이렇게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내릴 때, 그거를 불복해서 이제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대법원에서까지 이제 판결을 내리면은 보통 그거는 이제 그걸로 판정이 집니다. 하나님의 판결은요, 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거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판결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누구도 번복할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판결은 모든 것이 다 옳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권위 있어요. 그것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심판주 하나님의 판결이에요. 그런데 죄를 지면 죽는다. 그리고 멸망한다. 그것이 판결인 것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 예수 안에서는 모두가 새 피조물이고 성령으로 의로 인쳤다. 거룩한 자라. 너는 나의 자녀다. 그것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판결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이 너 못났어 못났어 하는 거 그거에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자존감이 있어서 난 못나지 않았어 하면 그게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몰라서 그래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조소하고 자기를 향해서 그 하는 모든 것들을 뭐라 그러세요?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뭘 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냐면은 본인이 내가 누군지 지금 이게 어떤 상황에서 있는 일인지를 아신 거거든요. 내가 저 못나서 저 사람들에게 힘이 없어서 당하는 자로 계신 것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아버지를 경외하고 그 아버지에게 자신을 위탁하는 그러한 예배자로서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러한 그 종의 형체로서의 끝까지 순종하신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하신 게 아니에요. 죽임을 당하신 게 아니에요. 죽으러 이 땅에서 오셔서 스스로 죽으신 거예요. 그건 자살이라는 의미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얘기죠. 우리가 화를 내고 성을 내고 할 때 억울해하고 상처를 받을 때는 뭔가가 강한 세력에 내가 당했다라는 의식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피해망상이라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가해자가 돼버려요. 나만 슬픔의 주인공이 되고 비련의 주인공이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지 못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그 피해를 줬다든가 그럴까 상처를 준 거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조차도 못하고요. 오히려 계속적인 변명으로 자기 타협을 합니다. 자기 옹호를 해요. 나는 당했다. 나는 슬픈 자야. 불쌍한 자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정말 점점 병을 더 깊게 합니다. 사람들이 내게 뭐라 그래서 우리가 겪는 것 같고 당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누가라고 하는 말을 자기 자신이 받아들여지면 이게 지금 자기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는 왜 그래? 하는데 내가 그 말을 받아들여서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이 모양이 꼴일까? 그러면은 벌써 자기가 상하는 거예요. 내가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죄밖에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손가락질 받고 그래서 비난을 받는다 그래도 우린 그것은 할 수 없어요. 그게 똑같은 인생의 모습이니까. 그런 내가 사랑받고 그런 내가 하나님의 용서하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죄 안 짓고 살 수 있도록 새 길이 열렸으니까 우리는 용서받은 기쁨과 그 구원의 은총을 누려야 되는데 은혜를 받아야지 되는데 은혜 받으면 감사한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 그 선물과 그러한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는 정말 내 잔이 기쁨으로 넘치나이다 고백해야 되는데 나는 왜 이럴까? 그래 나는 이 모양이 꼴이야. 이렇다는 거는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과 그 은혜보다 지금 내가 그 송사함을 받아들였고 나를 비판하고 하는 그 말을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밝혀주십니다. 근데 그 죄는 반드시 십자가의 보혈로 가요.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해 놓으라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토해낼 수 있는 것은 용서받고 그 불의에서 깨끗하게 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고백했는데 계속 또 죄를 짓고 또죄 짓고 그 죄가 점점 쌓여진다면 우리 죄 고백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죄를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셨다. 그러면은 죄가 큰 곳에 은혜가 크다는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빌 길을 얻었고 용서받아 사는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참소하는 영입니다. 네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그래도 하나님 자녀냐? 네가 그래가지고 소망이 없다 얘기해요. 그 꼴이 뭐냐? 우리를 스스로 자고하게 해서 우리를 칭찬하게 우리를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것도 사탄이고요. 그것도 속이는 일이고. 또, 우리 스스로의 의로, 우리 스스로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마치 서야 되는 것처럼. 우리를 진리에게서 떠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계속 참소하는, 그리고 우리를 계속 그 말씀으로 뭔가를 이렇게 시도하게 만드는, 자기 일을 하도록 만드는, 내가 말씀대로 살도록,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하게 하심에 줬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 말씀대로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이루는 그런 바리새인적인, 율법적인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우리를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못했다, 했다, 계속 남과 비교해서 잣대질시키는 거예요. 우린 이미 용서받았고 이미 거룩한 자녀였고 이미 정죄함이 없고 이미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사탄의 모든 계계와 사탄의 모든 정죄와 사탄의 모든 비판과 사탄의 모든 참소 우리 다 물리칠 수 있어요. 그 사탄의 말은 우리에게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재판장이 판정하는 거지 옆에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린 옆에 사람들 이웃 속에서 살면서 사람들의 말과 눈치 속에서 우리가 그냥 스스로 우왕좌왕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회치를 해야 되고 스스로 속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말이 나를 살리고 죽이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33절 보면은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아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거가 예수 믿음으로서 예수님과 더불어 경건하게 삶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삶으로서 받는 것이 칭찬이나 어떠한 역임이 아니라, 물론 행위로 우리가 도덕성으로나 어떠한 것으로도 세상에서 칭찬받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러나 세상이 미워하고 세상이 편으로서 여겨주지 않는 그러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삶입니다.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그랬고요. 선을 행하되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계속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더불어 받으라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동참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 원하는 나의 소욕이 다 이루어지다가 결코 아니라는 얘기. 아니, 오히려 오해받고, 오히려 미움받고, 죽임받고, 내가 오히려 이 세상에서 머리둘 곳을 잃어버리고, 설 곳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삶이 된다 얘기해. 그래도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제가 살아오면서 눈물의 골짜기, 그 죽음의 골짜기 같은 곳에 혼자 버려진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 많이 있었습니다. 물에 빠진 것도 같고, 던져진 것도 같고요. 어떤 때는 사막에 혼자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빙판 위에 혼자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그냥 나무 꼭대기에 오돌오돌 혼자 거기에 떨고 있는 그런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도 분명한 것은 거기에 주님 함께 계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거기에 하늘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거기에 천국이 있고, 거기에 쉴 만한 시냇가가 있고, 거기에 푸른 초장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푸른 초장은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쉴 만한 시냇가는 내 마음대로 내가 활개치며 사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쉴 만한 시냇가, 우리의 푸른 초장은 오직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곳으로 인도하는 분은 성령님뿐입니다. 근데 어떤 때 인도가 되냐? 오히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서져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음으로 인하여 미움받고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없는 일, 잊지도 않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억울함을 받을 때. 그래서 손해를 입을 때, 그래서 욕을 먹을 때, 그래서 오해를 받을 때, 그럴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계세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다. 사람들이 나와 함께 없을 때에 우리는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우리 가장 느낄 수가 있거든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홀로 두지 않냐고 함께 한다. 근데 함께 계신 아버지는요, 우리를 사실 홀로 두시질 않고요, 지체를 허락하십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했을 때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기, 정말 이 세상에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고 누구도 에게도 얘기해도 믿어주지 않을 그러한 일을 지금 자기가 겪고 있잖아요. 그러나 성령은 그 마리아를 엘리자벳에게 보냅니다. 엘리자벳은 마리아가 설명하기도 전에 그 뱃속의 아이와 뱃속의 아이가 세례 요한이죠. 그 요한과 더불어 그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요. 성령을 통해서 고백하고 기뻐합니다. 우리가 서로 막 얘기하지 않아도 지체라는 거는 서로 가운데 계신 성령으로 인해서 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지체됨을 아는 거예요. 그러한 지체를 성령은 반드시 이렇게 이어주십니다. 열두 제자를 뽑으신 예수님은요, 열두 제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이어가세요. 그것이 굉장히 소수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혼자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반드시 지체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지체들끼리, 그 형제들끼리 하나님의 한 가족을 이루며, 그리고 성령의 하나됨을 이루며, 한 말, 한 뜻, 한 생각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협력하며, 서로 하나됨을 힘껏 지키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것도, 또 아픈 것도, 고통되는 것도, 버려지는 것도 여러 가지 겪을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가 있다. 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할 대상도 끊어지지 않고요. 우리를 사랑해주는 하나님의 지체 안에서, 형제 안에서 사랑하게 하심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자꾸 사랑하려고 해요. 그런데 사랑하려 할수록 우리가 고백하는 말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또 나를 사랑하게 하심을 우리가 누린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목숨 내가 사랑하는 것밖에 없지만, 그러나 또그 상대방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하심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사랑은 승리입니다. 사랑은,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그랬어요. 결국은 예수님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간 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해도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이 그 몸을 버리시며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속에서도 그들을 용서하며 그들을 축복하는 그 사랑이 계속된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습니다. 상대방이 내게 어떻게 했다고, 아니, 내가 어떤 위험에 처했다고, 내가 어떤 고통 속에 처했다고 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진다든지, 사랑하는 마음이 변해진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사랑을 못하게 된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계속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게 승리입니다. 계속 사랑하는 게 승리예요. 우리 인생은 사랑을 못해서 문제이기 이전에 사랑이 계속되지 않고 사랑이 지켜지지 않아서 문제지요.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가 엄마를 사랑하는, 태어나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한 식구끼리 사랑하도록 했어요. 근데 이 사랑이 지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사랑의 마음이 계속되질 않는 거예요. 한결같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한결같이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없애고, 그를 위해서 죽어도 아깝지 않고, 그가 나에게 어떻게 해도 내 사랑하는 마음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면 그 사랑은 나도 막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하고, 하나님 주의 것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소서를 만약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 사랑은 우리에게서 계속적으로 넘쳐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늘 승리요, 늘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거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보다 강하니까. 하나님이 내게서 하신다고 하신 일, 그분이 능히 하시고 이루실 수 있으니까. 내가 약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의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이지, 절대로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님이에요. 지금 우리 안에 성령님 와 계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나 있나? 성령의 내재예요. 성령님은 오늘도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 안엔 그리스도 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영이 있으면 사랑하게 되어 있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온전한 그 종이라 그럴까, 온전히 성령의 사람이 되세요. 그럼 사랑할 수 있어요. 성령님과 뜻을 따로 하지 말고, 성령님과 소욕을 따로 하지 말고, 성령님과 그 기도 원함을 따로 하지 말고, 성령님과 모든 것을 따로 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 되면, 온전히 연합하면,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는 그러한 통로, 그러한 열매를 언제 어디서나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막을 자 없대요. 그걸 끊을 자 없대요.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뺏을 자가 없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뺏어갈 자가 없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잘해요. 내 안에서 말씀을 뺏어갈 수 없고, 내 안에서 예수님을 뺏어갈 수가 없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사람들이 나를 자기 거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남편에게 있어서 나는 아내지 남편의 것이 아니잖아요. 애들에게 있어서 나는 엄마고, 그리고 부모에게 있어서는 내가 딸이지만, 그게 내가 누구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핏값으로 사,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친히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의 소유된,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성령으로 인쳐주셨어요. 너는 내 거야. 나를 내 것 삼지 말고, 또 그 누구의 것 삼지 말고, 우리의 삶은 오직 살리우심에 있습니다. 살리우심이 즉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그리고 그 살리우심의 결과, 삶의 결과, 삶의 열매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또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금 승리고 축복이에요. 자녀들아, 너희들이 말로 입술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언제든지 사랑하는 삶, 그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생은 갖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고 율법대로 행하려고 애쓰고 영혼을 사모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너희들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그러세요.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드렸다고 하면서도,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면서도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이 지금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총이고요, 권세예요. 하나님 자녀된 권세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안에서 기쁘신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모든 일을 의심하지 말고, 모든 일을 원망, 불평하지 말고, 내가 희생했다, 나의 공치사, 나의 업적으로 삼지 말고, 사랑받고 사랑하는 일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게 하심을 누리는 그러한 누림으로 우리가 살 때, 십자가는 우리에게 실체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사랑,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오늘도 나를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심을, 그리고 사랑하게 하심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존재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하루하루의 시시분분 그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누리고 나누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는 그러한 사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누려지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지경을 펼쳐가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으로 누림으로 펼쳐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